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삶의 예수.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어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 또 모든 사람들이 꼭 믿어야만 하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죠. 자,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거 뭔지 뭔 것 같아요? 이게 뭐야? 그 여러분 여기 필리핀에 와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 오토바이 그 시트에다가 그거 있죠. 그 몬스터 그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맞아, 그런 거랑 비슷하죠.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가르쳐줘야 되잖아. 하나님이라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읽어보세요. 이렇게 힘들죠.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라서 이게 도대체 뭔 글씨인지 뭔지 잘 이렇게 모를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인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여호와. 예,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 우리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의 그 여호와는 원래 상형 문자입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이 그림 문자 하나하나마다 이게 다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그림 모양을 따라서 철자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히브리어의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요드, 헤, 와우, 헤 이렇게 읽어요. 자,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요드, 그 다음에 와우, 그 다음에 해. 이거 빨리 읽는 거야, 이제. 요트, 해, 와우, 해. 이렇게. 그렇죠. 다시 한번 좀 빨리. 요트, 해, 와우, 해. 하나, 둘, 셋, 넷. 요트, 해, 와우, 해. 이걸 빨리 읽으면 요트, 와, 해. 어떻게 들려요? 여호와처럼 들리죠? 요트, 해, 와우, 해. 요거예요. 요게 철자 하나, 알파벳을 그렇게 읽는 건데, 자, 이 알파벳이 총 22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철자가 총 22개예요. 22개로 이루어졌는데, 원래는 모음은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아예 이오우 있죠?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글자가 히브리어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다 읽어요. 다 읽을 줄 알아요. 놀랍죠? 그래서 총 22개로 이루어졌는데, 이 각 철자마다 그 철자의 뜻이 있습니다. 아까 상형 문자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화장실 같은 데 가면 화장실에 사람 이렇게 남자 모습 있고 치마 입은 사람은 여자고 바지 입은 사람은 남자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양으로 글자를 만들었다 생각하면 돼. 그게 바로 상형 문자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첫 번째 글자인 요드는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첫 번째 글자는 뭐냐면 요드는 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양이 손 모양 같죠? 이 손, 이 손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손이에요. 요드는 손 하고 이 여호와의 두 번째하고 네 번째는 글자가 똑같죠. 이 똑같은 글자는 해라는 글자인데 이거는 창문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또는 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와우라는 글자 있어요. 와우라고도 하는데 와우라는 글자는 와우라고도 읽어요. 자, 글자는 무슨 뜻이냐면 못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못 철자가 이렇게 이 못을 박을 때 이 못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 못 모양을 본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글자들을 조합해 보면 뭐예요? 손, 보다, 못, 보다. 다시 한번 무슨 뜻이에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자, 그래서 이 뜻을 조합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손을 보아라, 그 못을 보아라.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생각나는 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얘기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요테와회 이런 분이신데 이 분이 바로 누구냐? 이 철자 하나하나에다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이미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원래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 구약에서 등장하는데 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에부터 이미 나와 있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데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의 여호수아 여호수아 뭐 영어로는 조수아라 그러는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축약형이 뭐냐면 예수아예요. 예수아. 이게 예수아가 원래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것이 원래 발음은요 예수아예요. 예수아. 이게 원래 발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라 그러죠. 짧게 이거를 예수아라고 발하는 게 원래 정확한 발음이에요. 아, 아까 히브리어 발음을 좀 안 알려드렸는데 자 이거 보면은 요테 와회 이거는 여호와라고 하지만 야페라고 읽어요. 정확한 발음은 여호와는 나중에 독일로 가는 거면서 제호바라고 돼 있어요. 제호바. 제호바라는 독일 발음이 영어식으로 발음하니까 여호와가 된 거야. 스펠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야페예요. 그래서 원래 더 정확한 발음은 야훼. 이게 야훼라는 발음이 원래는 더 정확한 발음이고 예수님이라는 발음은 원래는 예수아. 이게 더 정확한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지저스보다 사실은 예수아 우리나라가 발음하는 발음이 훨씬 더 예수님의 원래 이름하고 이름이 가까워요. 발음이 더 우리나라 이 우리나라 철자가 굉장히 우수한 세종대왕님이 아주 그냥 잘 만든 철자. 굉장히 우수한 철자예요. 자, 그런데 이 이름이 신약 시대에 헬라어로 헬라어로는 이 예수아를 어떻게 하냐면 이에수스라고 읽어요. 이에수스. 이에수스. 좀 비슷하죠. 그죠? 이에수스. 그다음 우리의 발음이랑 좀 많이 가까워진 거예요. 이걸 라틴어, 라틴어도 이에수스라고 읽고요. 오늘날 널리 알려진 영어는 이에수스를 영어식으로 지저스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이에수스 지저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우리한테 알려진 거는 지저스지만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인데 우리가 그 원래 발음을 좀 가까이 예수수 헬라어랑 비슷한 발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인 여호수아라는 말은요. 두 가지 철자가 합쳐져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그 구원이란 뜻의 호세아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이 호세아라는 사람하고 이게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이름 앞에 여호와를 뜻하는 이름인 여가 붙어서 여호수아. 그래 여는 여호와, 야훼예요. 여 그리고 호수아는 뭐예요? 구원. 그래서 무슨 뜻이겠어요? 둘이 합치면 예수아인데 이걸 합쳐서 말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인 예수와는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야훼라는 이름 뜻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즉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 우리 자녀의 구원, 우리 가정의 구원, 내 인생의 구원, 이 세상의 구원도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때문에 오늘 보면 31절에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예수하라. 예수아. 라고 가르쳐 줬던 거죠.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선택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평범하고 비천한 한 여인을 선택하셔서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보내시면서 다윗의 자손 중에 요셉이란 사람의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르게 하셨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따로 살아요. 약혼만 하고 따로 살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순결을 입증하는 기간이 돼요. 여자분들 기분이 나쁘겠지만 이게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따로 살아서 순결을 입증하는 기간을 1년 동안 갖는 게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해서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처녀 마리아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라는 뜻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경이나 출신이나 능력이나 어떤 공로와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뜻이에요. 자, 30절 말씀을 볼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 천사의 방문에 마리아가 놀라니까 천사는 다시 한번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거듭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이죠. 그죠? 예수님은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를 물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목수였고 당시 목수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목수였고 아마도 일찍 돌아가신 듯해요. 그 뒤에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거 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던 걸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누군가가 이렇게 좀 섬겨줬으면 했던 마음 때문에 그런 장남으로서의 그런 마음 때문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성장기를 비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괜찮은 집안에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집에 귀한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려서부터 좋은 선생님 밑에서 글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비천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비천한 목수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아 예언을 봐도 그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부러울 만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님을 그런 비천한 사람의 아들로 보내신 거예요. 사랑 중에 조건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요, 그 조건이 없어지면 그 사랑의 이유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요,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조건이 좀 없어졌어. 근데 그 조건 보고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어져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제가 갖고 있던 의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실 필요가 있었나?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능력이 많으시니까 저 하늘 높은 곳에서 그냥 짠 하고 그냥 하늘에서 쫙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냥 인간들 그냥 구원하시면 안 되셨나? 이게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었는데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도 메시아 그러면 그런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독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분인데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또 저술가로 인정받는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을 사랑했기에 자신을 이 세상 안에 오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대통령이 권위적이기보다는 서민적이고 소탈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디 가서 칼국수 먹었다 하면 그게 막 뉴스거리. 여러분, 내가 칼국수 먹을 땐 그 뉴스거리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칼국수 먹었는데 그게 뉴스거리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칼국수 먹었다 그러면 막 그 가게가 유명해지고 그 시장거리가 유명해지고 시장 가서 뭘 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뭐 엄청 대단한 것처럼 막 뉴스들이 막 보다를 미담거리로 삼고 막 이래요. 그 높으신 분이 서민들의 삶에 들어와 소통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느끼는 거죠. 그 높으신 분이 여기까지 오셨다니, 부족한 곳에 오셨다니, 이런 생각이죠. 정말 사랑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자꾸 그 사람 곁에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좋으니까 자꾸 그 사람 옆에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그런 거예요. 솔로몬의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 왕이 시골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검게 그을린 시골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아가서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포도밭에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여인을 보려고. 그 검게 얼굴이 까무잡잡한 시골 여인, 그 포도 따는 그 여인을 보려고 자꾸 그 포도밭에 이 솔로몬 왕이 행차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사람이 되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이 세상 안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비천한 곳이든 거기가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너무너무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부족해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목수라는 직업 자체가 그랬으니까. 자, 이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만 했던 삶을 살고 우리가 죽어야 했던 죽음을 대신 겪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인 벽을 허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삶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금이라도 낮은, 조금 좋은 집에 살다가 여러분 조그만 집 이사 가려고 그래서 힘들어요. 어려운 거예요. 좀 편하게 살다가 좀 불편한 그런 삶을 살려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선택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선택하셨던 이유입니다.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아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심지어 우리가 죄가 많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볼게요. 시작! 능력을 부어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능력을 부어주리라.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름까지 줘줘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뿐만 아니라 32절 이하에 보면 그 아들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될고 다윗의 왕이 앉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말씀이 임합니다. 예언이 임하죠. 34절 말씀도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불가능한 것들만 머릿속에 막 떠올랐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비전을 갖기도 하고 꿈을 갖기도 해요. 그러면서 아,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막 꿈이 생겨요. 막 뭔가 막 뭐 속에서 꿈틀꿈틀 하는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불가능할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또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설교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다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한쪽에서 아우, 이거 나는 뭐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막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못 믿는 건 아니었겠지만 불가능한 것들이 막 머리에 떠올랐어요. 첫째는 자신은 아직 처녀였어요. 정식으로 결혼해서 남편과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 안에는 자신처럼 비천한 여자가 어떻게 이 엄청난 역사의 한가운데 성자의 모친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두 가지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첫째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뭐가 나타나요? 권능,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능력이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면 처녀 마리아가 임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미국의 히어로 영화들을 보면은 스파이더맨이든지 슈퍼맨이라든지 요즘은 또 아이언맨이라든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 슈트. 옷이 있어야 돼. 이 사람들만 입는 특별한 옷이 있어야 돼. 그 옷을 안 입으면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슈퍼맨도 슈퍼맨 옷을 안 입으면 힘이 없어요. 스파이더맨도 스파이더맨 옷을 안 입으면 힘이 없어요. 아이언맨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입어야 돼. 그 특별한 히어로의 슈트를 입으면 그 전에 보통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강력한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19세기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드와이트 무디라는 분이 계세요. 원래는 구두수선공이에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비롯해서 미국과 영국에서 평신도로서 40년 동안 사역을 하거든요. 왜냐면 배움이 짧기 때문에 이분은 신학교 같은 거를 갈 수가 없었어요. 배움이 짧. 그냥 그렇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늘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늘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니는데 40년 동안 이분이 몇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는지 아세요?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어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이 한 사람이 100만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 동안 우리가 100명을 전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0명을, 여러분 100명 전도한 분 계세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100만 명을 전도한다는 게 어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불가능한 일인데 이분에게는 가능했어요. 이분은 슈퍼맨이에요? 이분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쩌면 이분은 배움도 짧고 문법도 많이 틀리고 그래서 영국에서 그 예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에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문법이 너무 틀리니까 영국에 그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이거 다 틀렸다고 문법 다 틀렸다고 뭐 이러면서 와서 창피를 준 적이 있었어요. 이 무디 목사님이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어떤 목사님 어떤 학자 어떤 사람 어떤 뛰어난 사람이 못한 것을 이분이 했어요. 어떤 거요? 100만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세상에서의 배움은 짧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분에게 임하니까 이게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전도자 무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의 현실은 불가능한 것 투성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의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전도자 무디는 구도수 수성공이요, 평신도였고 배움도 짧았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고 순종하라. 다시 한번 시작. 그를 믿고 순종하라. 천사 가브리엘은 의심하는 마리아에게 그의 친족 엘리사벳에 관한 얘기를 해줍니다.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이었고 그렇게까지 나이가 많아서 나중에 이제 늙어버렸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고 늙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생겼는데 그 늙은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엘리사벳에게 누가 태어났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요. 그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됐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자,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왜냐하면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노란 글씨 보니까 왜냐하면이란 말로 시작하는데 그 늙은 엘리사벳, 그 아이를 갖지 못하고 하는 불임병을 갖고 있었던 엘리사벳, 다른 사람들도 다 안 된다고 하고 자신마저 포기했던 그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있었던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당시 마리아의 나이를 학자들은 15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이에 남자 손도 잡아본 적 없던 소녀가 임신을 한다면 이 가당한 일이겠어요? 어느 날부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어느 날부터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 손도 안 잡아보는데 배가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수군거릴 거고 또 약혼한 예비 남편인 요셉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잉태했다. 여러분 그걸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 요셉을 어떻게 그걸 이해시켜야 되겠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납득시켜야 되겠습니까? 당시 유대사회에서 결혼 전에 임신하는 거는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그만큼 그것은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어린 소녀 마리아는 행실이 나쁜 여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회 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2000년 전에 그 문화 속에서 생각하는 것 이게 정말 많이 달라요. 자, 그런데 38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무리 말씀이 믿어지더라도 이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하다 보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은 믿어지지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가능한 것을 믿을 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증명돼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게 그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믿고 순종하기로 했던 겁니다. 자매록으로 유명한 초대교부 성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역사에 큰 역할을 했던 신학자였습니다. 후에 마틴 루터와 잔 칼뱅 같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은 믿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다. 이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면 믿음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이 있다. 그 믿는 것을 네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실제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좋은 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부에서 살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부에서 믿는 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부에서 믿는 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자꾸 나오면 그 사람의 삶은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의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바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부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이 세부 사랑하세요. 세부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이기도 했던 존 탈메이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청하는 그 일을 하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자가 된다. 여러분 이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말씀인데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청하는 그 일을 하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역사를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떤 특별한 선물과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어렵지만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영광스러운 복을 얻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뭔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그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내 삶에 들어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폈어요. 자 세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선택했다. 능력을 부어주리라. 그를 믿고 순종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그냥 선택만 하신 게 아니에요.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란 일들이 이루어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